요한복음 41번 메시지 생명의 기도 네 번째 요한복음 17장에 대하여 많은 것을 말했지만 좀 더 말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결코 이 장을 잊지 말아야 하는데 이는 그 안에서 주님이 하나님께서 그를 영화롭게 하심으로 하나님이 그분 안에서와 그로 말미암아 영화롭게 되시도록 기도하셨기 때문입니다.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당신의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당신을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라는 말씀이 이 기도의 주제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은 어떻게 영화롭게 되심으로 하나님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 안에서와 아들로 말미암아 영화롭게 되시도록 했습니까? 그것은 죽음에 뒤따른 부활에 의해서입니다. 그분의 죽음 후에 주님은 부활하셨는데 이는 그분이 나타나셨고 영화롭게 되셨음을 의미합니다. 주님은 부활에 의하여 해방되셨고 나타나심으로 영화롭게 되셨습니다. 주님께서 영화롭게 되셨을 때 아버지는 아들 안에서 아들을 통하여 영화롭게 되셨습니다. 우리는 아들이 어떻게 그분의 부활 안에서 영화롭게 되셨는가를 보았습니다. 지금은 어떠한 방법으로 아버지께서 아들 안에서 아들을 통하여 영화롭게 되시도록 아들이 영화롭게 됩니까? 교회에 의해서입니다. 교회가 거듭나고 거룩해 되고 십자가에 못 박히고 영광 안에서 그리스도와 연합되었을 때 하나님의 아들은 표현되고 나타날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은 교회 하나 안에서 영화롭게 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영화롭게 될 그때에 아버지 또한 아들 안에서 아들을 통하여 영화롭게 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당신의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당신을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라는 기도는 거듭나고 거룩해 되고 십자가에 못 박히고 하나님의 아들과 함께 하나 안에서 연합되는 교회의 문제를 포함하며 그에 달려 있습니다. 신성한 생명 안에 있는 하나 우리가 본대로 요한복음 17장에 있는 주님의 기도는 하나의 새 단계를 열어줍니다. 이 메시지에서 우리는 하나에 관련된 요한복음 17장에 있는 구절들에 주의를 기울여 봅시다. 11절은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저희를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저희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여기서 하나가 아버지의 이름 안에서 보존되는 문제임을 봅니다. 우리가 이미 지적했듯이 아버지의 이름의 실체는 아버지의 신성한 생명입니다. 그러므로 참된 하나의 첫 번째 요인은 아버지의 신성한 생명을 가진 아버지의 이름입니다. 이것이 17장 2절에 언급된 생명이며 거기에서 주님은 아버지께 그분이 아들에게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자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위를 주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참된 하나의 첫 번째 주요 요인을 보기 위하여 이 두 구절을 주의해야 합니다. 거룩한 말씀 안에 있는 하나 17장 21절은 놀랍고 깊고 의미 깊은 구절입니다.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저희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이 구절 안에 있는 하나는 삼일 하나님의 하나입니다. 우리 모두가 삼일 하나님 안에 있을 때 우리는 하나를 갖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삼일 하나님 안에 있을 수 있습니까? 오직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입니다. 이것이 14장에서 죽고 부활하셔야 함을 우리에게 말씀하신 이유입니다. 그분의 제자들이 삼일 하나님 안으로 인도된 것은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였습니다. 삼일 하나님 안에 진정하고 참된 하나가 있습니다. 우리는 17절과 18절을 21절과 함께 취해야 합니다.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과 같이 나도 저희를 보내었고 17절에서 우리는 거룩해 하는 말씀을 갖습니다. 우리는 삼일 하나님 안에 있지만 삼일 하나님에게서 세상으로 미끄러질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에게는 세상으로부터 삼일 하나님에게로 돌아가도록 분별하는 거룩해 하는 말씀이 필요합니다. 그러므로 참된 하나의 두 번째 요인은 거룩한 말씀에 의해 거룩해 됨을 통한 삼일 하나님 안에 있습니다. 신성한 영광 안에 있는 하나. 하나의 세 번째 요인은 22절에서 발견됩니다.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저희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저희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참된 하나의 세 번째 요인은 삼일 하나님의 표현을 위한 신성한 영광 안에 있는 영광입니다.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영광은 아들에 의하여 우리에게 주어졌으며 참된 하나는 그 신성한 영광 안에 있습니다. 영광이란 무엇입니까? 영광은 그분의 충만함 안에서 아버지를 표현하도록 아버지의 신성한 생명과 본성으로 아버지에 의해 아들에게 주어진 아들의 명분입니다. 영광에는 내 방면, 아들의 명분, 아버지의 생명, 아버지의 신성한 본성, 그분의 충만함 안에서의 아버지의 표현이 있음을 주목하십시오. 이 네 가지 것들을 합한 것이 영광과 동일합니다. 이것이 영광이요, 우리가 아들 안에서 갖는 신성한 권리요 특권입니다. 아버지는 이 영광을 아들에게 주셨고, 아들은 이러한 방법으로 아버지를 표현하는 특권이 있습니다. 이것이 아들에 의해 우리에게 주어진 바로 그 영광입니다. 우리는 모두 오늘날 아들 안에서 그분의 모든 충만 안에서 아버지를 표현하도록 아버지의 생명과 본성이 있는 아들의 명분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요점들에 매우 익숙해야 하는데 왜냐하면 이 신성한 영광 안에서 우리는 참으로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23절은 곧 내가 저희 안에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 저희로 하나 안으로 온전케 하려함은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신 같이 저희도 사랑하신 것을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라고 계속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 안으로 온전케 되는 것이 여전히 아버지 안과 아들 안에 있는 것에 관계된 것임을 봅니다. 만일 우리가 이 모든 구절들을 주의 깊게 취한다면 우리는 참된 하나를 볼 수 있을 것입니다. 24절에서 주님은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저희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은 신성한 영광 안에 계셨으며 아버지께서 그에게 주신 모든 자들 또한 영광 안에서 그분과 함께 있기를 기도했습니다. 우리는 여기에 있는 동사들의 시제에 면밀한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여기에서는 나와 함께 있을 것이나 그들이 나의 영광을 보게 될 것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천연적이고 종교적인 관념에 따르면 영광은 장래에 잠시 후의 달콤함 안에 있는 것입니다. 이 관념에 따르면 잠시 후의 달콤함 안에서 영광은 빛날 것이며 우리 모두는 그 빛남 안으로 들어가 영광 안에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주 예수께서는 미래 시대를 사용하신 것이 아니라 현재 시대를 사용하셨으며 내가 원하는 것은 아버지께서 나에게 주신 자들로 하여금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저들로 나의 영광을 보게 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은 되게 하시고 와 보게 하시고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과 영광 안에서 하나가 되고 그분의 영광을 바라보는 것은 잠시 후의 달콤함을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로 오늘 그것들을 체험하게 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아버지께 이렇게 말씀하시는 듯합니다. 아버지, 당신은 나에게 당신의 영광, 곧 당신과 당신의 충만함을 표현하도록 신성한 생명과 본성을 가진 아들의 명분을 주셨습니다. 이것이 당신이 나에게 주신 영광이며 나는 지금 이 영광 안에 있습니다. 그러나 당신이 나에게 주신 자들은 아직 이 영광 안에 있지 않습니다. 나는 그들 또한 이 영광 안에 있게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이 기도는 언제 응답되었습니까? 첫 번째로 그것은 부활의 날에 응답되었으며 두 번째로는 교회가 세워진 날 응답되었습니다. 교회가 세워졌을 때 모든 제자들은 동일한 영광 안으로 그분의 모든 충만함 안에서 아들 안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를 표현하도록 신성한 생명과 신성한 본성을 가진 아들의 명분 안으로 인도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모두는 아들과 함께 영광 안에 있습니다. 아들은 아버지를 표현하도록 신성한 생명과 신성한 본성을 가진 아들의 명분을 갖고 있으며 우리 또한 이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지금 아들이 계신 곳 영광 안에 있습니다. 이로써 우리는 진정한 하나가 아들의 죽음과 부활의 과정을 통하여 삼위 하나님 안에 있음을 봅니다. 하나의 첫 번째 단계는 생명의 하나이며 두 번째 단계는 거룩해 됨의 하나이며 세 번째 단계는 삼위 하나님의 영화롭게 됨 안에 있는 하나입니다. 마지막 단계인 삼위 하나님의 영화롭게 됨은 바로 삼위 하나님의 나타남, 즉 아들의 명분의 영광입니다. 우리가 함께 모일 때 우리가 거듭나고 거룩해 되고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것을 깨닫는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표현하기 위하여 하나님을 나타내기 위하여 하나가 될 것이며 삼일 하나님의 영화롭게 됨 안으로 온전케 될 것입니다. 이 세 단계들을 적용함으로 우리는 우리가 어디에 있는가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당신은 어느 단계 안에 있습니까? 첫 번째입니까? 두 번째입니까? 세 번째입니까? 당신은 단지 생명 안에 하나입니까? 거룩해 됨 안에 더 높은 하나를 가지고 있습니까? 아니면 삼일 하나님의 영화롭게 됨 안에 가장 높은 하나를 갖고 있습니까? 우리 모두가 같은 단계 안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들은 첫 번째 단계 안에 있고 다른 이들은 두 번째 단계 안에 주님의 긍휼로 소수의 사람들은 세 번째 단계 안에 있습니다. 당신이 구원받고 거듭났다면 아버지의 생명과 아버지의 이름을 갖고 있습니다. 따라서 당신은 아버지의 자녀요 역시 아버지의 자녀인 다른 모든 그리스도인들과 하나입니다. 그러므로 당신은 생명 안에서 하나입니다. 그러나 당신은 또한 세상적인 것들로부터 분별되고 하나님 안에서 살기 위하여 말씀에 의해 거룩해 됨이 필요합니다. 그럴 때 당신은 두 번째 단계 안에서 성도들과 하나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당신은 삼일 하나님의 영화롭게 되심 안에 살기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힘을 깨달아야 합니다. 이것은 당신이 자신을 부인해야 하며 삼일 하나님의 나타남 안에 살아야 하며 삼일 하나님의 영화롭게 됨의 하나 안으로 온전케 되어야 함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본대로 이것이 하나의 최종적인 단계입니다. 오직 세 번째 단계의 하나 안에서만이 주님의 기도가 성취될 것입니다. 오직 이 단계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은 영화롭게 될 것이며 아버지는 아들 안에서 아들을 통하여 영화롭게 되실 것입니다. 이 단계 안에서만이 우리는 주님을 영화롭게 할 것이며 하나 안에서 주님을 나타낼 것입니다. 이 단계 안에서 우리는 주님을 나타내고 영화롭게 하도록 하나 안으로 절대적으로 온전케 될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아들의 명분을 깨닫게 될 것인데 이는 하나님의 모든 어떠하심과 가지신 모든 것이 우리 안에서 체현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나타남과 표현이 되는 목적을 위하여 하나님의 생명과 하나님의 본성과 심지어 하나님 자신을 갖게 될 것임을 의미합니다. 마침내 우리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주님에게 주신 충만한 영광을 갖게 될 것입니다. 하나는 건축임. 참된 하나는 또한 건축입니다. 이것이 나의 관념이며 성경 안에 있는 계시에 의하여 지지되지 않는 것이라고 생각지 마십시오. 구약에 있는 성막의 예표를 통하여 우리는 하나가 건축임을 볼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에 계시된 상호 거처는 성막에 의하여 예표되고 묘사되고 표현되었습니다. 만일 당신이 요한복음 14장에 있는 상호 거처에 대하여 분명하지 않다면 출애굽기 26장으로 돌아가서 성막의 구성과 건축을 보아야 합니다. 모든 주의 깊은 성경 독자들은 성막이 단지 하나님의 거처였을 뿐만 아니라 또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의 거처였음을 압니다. 하나님을 섬겼던 사람들은 성막 안에 거했습니다. 시편에서는 여러 번 시편 기자들이 성전 안에 하나님의 집 안에 거하기를 기도했음을 봅니다. 예를 들어 시편 27편 4절은 내가 주님께 청하였던 한 가지 일, 곧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나로 내 생전에 주의 집에 거하여 주님의 아름다움을 앙망하며 그의 전에서 사모하게 하실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로써 우리는 성전이나 성막이 단지 하나님의 거처일 뿐만 아니라 또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거처였음을 봅니다. 따라서 그것은 상호 거처, 상호 처소의 예표였습니다. 성막은 48개의 널판으로 구성되었습니다. 이것은 매우 의미가 깊습니다. 이것은 하나의 예표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의 모든 방면을 비유적으로 해석해야 합니다. 48개의 널판들은 6이라는 기본 숫자로 구성되었습니다. 6이라는 숫자는 요한복음 2장에 있는 6개의 돌로 된 물 항아리처럼 6째 날에 창조된 사람을 상징합니다. 그러므로 6이라는 수는 인성의 수, 즉 사람의 수입니다. 48을 6으로 나누면 8인데 8은 성경에서 부활, 즉 새로운 출발을 암시합니다. 앞주의 일곱 날들에 이어서 주일의 첫째 날은 8째 날이며 새로운 시작을 의미합니다. 언제 할례를 행했습니까? 8째 날입니다. 주님이 언제 부활하셨습니까? 주일의 첫날, 즉 8째 날입니다. 그러므로 8이라는 수는 부활 안에서의 새로운 출발을 상징하며 48은 부활 안에서의 인성을 상징합니다. 이것은 천연적인 인성이 아니라 부활된 인성입니다. 교회 생활 안에서 인성이 필요하지만 이 인성은 부활된 인성이어야지 천연적인 인성이어서는 안 됩니다. 인성을 상징하는 48개로 된 나무 판자는 금으로 덮여 있었습니다. 금은 신성한 본성과 신성한 영광을 포함하는 신성을 상징합니다. 따라서 성막 안에 있는 금으로 입혀진 48개의 널판은 신성한 영광을 가진 신성한 본질을 상징합니다. 덮여진 금 위에는 금고리들이 있었고 금고리들 안에는 48개의 널판들을 연결하는 금으로 된 연결 막대가 있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 곧 건축된 하나를 갖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건축이 하나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성경 안에서의 하나는 단지 어떤 것들을 함께 놓는 것이 아닙니다. 단지 어떤 것들을 함께 놓는 것은 하나가 아니며 무더기처럼 쌓아 올리는 것일 뿐입니다. 하나는 함께 건축되는 것입니다. 함께 건축되기 위해서 많은 조각들은 단지 함께 모아질 뿐 아니라 서로 함께 짜맞추어져 하나의 단위를 이루는 것입니다. 집을 예로 들어 볼 때 집의 각 부분들이 하나로 짜맞추어져 있음을 봅니다. 성막의 예표의 예를 통하여 우리는 48개의 널판들이 하나로 건축되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성막 안에 있는 이 하나, 이 건축은 전적으로 금에 달려 있습니다. 만일 금이 48개의 널판으로부터 제거된다면 하나는 상실될 것이며 48개의 널판들은 떨어져 나갈 것입니다. 나무 널판들 자체로서는 연합시키는 요인이나 요소를 갖고 있지 못했습니다. 연합시키는 요소는 금이었습니다. 널판들 위에도 금으로 덮여 있었고 금고리들에도 싸는 금이 있었고 금고리들 안에는 연결하는 금막대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널판들이 하나가 될 수 있었던 것은 금 안에서였습니다. 모든 널판들은 인성 안에서가 아니라 신성한 생명과 신성한 본성과 신성한 영광 안에서 하나입니다. 우리는 부활 안에 있는 널판들이지만 이 부활된 인성이 연합케 하는 요인이 아니며 연합케 하는 요인은 신성, 곧 금입니다. 신성한 생명과 본성과 영광이 연합케 하는 요인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의 하나는 우리 자신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생명과 본성과 영광과 표현이신 삼일 하나님 안에 있습니다. 결국 성막 안에 있는 48개의 널판들과 같은 우리는 우리 자신을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금에 의하여 예표된 삼일 하나님의 영광을 표현합니다. 이제 우리는 48개의 널판들이 신성한 영광 안에서 하나이며 금의 영광을 표현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하나입니다. 이 하나는 단지 하나의 합함이 아니라 건축입니다. 합해놓은 것은 참된 하나를 갖기에 부적절합니다. 이 하나는 건축이어야 합니다. 우리는 성경의 끝에 올 때 시대를 통한 하나님의 건축 역사의 수확, 하나님의 건축 기업의 궁극적인 완성인 새 예루살렘을 갖습니다. 새 예루살렘의 하나가 보석들의 무더기입니까? 아닙니다. 그것은 건축된 것입니다. 새 예루살렘의 모습은 벽옥의 모습입니다. 계시록 4장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모습, 즉 보좌에 앉으신 분의 모습이 또한 벽옥의 모습인 것을 보는데 벽옥은 하나님의 표현, 하나님의 모습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온 새 예루살렘은 하나님과 같은 모습을 가질 것이며 하나님을 표현할 것입니다. 이것은 모든 보석들이 하나님의 형상을 표현함 안에서 하나임을 의미합니다. 이것이 진정한 하나입니다. 어떤 그리스도인들은 모든 지방교회가 구별되어야 하며 모든 다른 지방교회들과 달라야 한다고 말합니다. 나는 여러 해 동안 이러한 관념에 의해 속았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주님은 나에게 계시록에 있는 일곱 교회들이 구분되었지만 소극적인 면에서 구분된 것이지 적극적인 면에서 구분된 것이 아님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들의 소극적인 것 안에서 일곱 교회들 가운데 어느 정도는 다른 교회들과 다르지만 그들의 적극적인 것 안에서는 그들 모두가 동일합니다. 새 예루살렘의 사면을 보십시오. 모든 지방교회가 서로 다르게 구별되어야 한다고 말하는 사람들의 의견에 의하면 새 예루살렘의 사면도 역시 달라야 합니다. 한 면은 벽옥이어야 하며 다른 면들은 홍옥이나 비치옥이나 금광석으로 각기 그 자체의 구별을 가져야 합니다. 이러한 의견을 갖고 있는 사람들에 따르면 벽의 각 면은 어떤 독특한 것, 서로 다른 어떠함을 표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가 아닙니다. 새 예루살렘의 사면은 동일한 표현, 벽옥의 표현, 즉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모습을 갖고 있습니다. 신약에서 교회들 간의 차이점은 적극적인 면이 아닌 소극적인 면에 있어서입니다. 어떤 이들은 바울에 의하여 이방 세계에 세워진 교회들이 한 종류이며 유대에 있는 교회들, 특히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는 또 다른 종류가 아닌가라고 말할지 모릅니다. 이것은 사실이지만 소극적인 면에서 그럴 뿐이지 적극적인 면에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적극적인 면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모든 교회들은 하나님을 표현하기 위한 그들의 생명이신 그리스도를 갖고 있습니다. 적극적인 면에서 그들 사이에는 차이가 없습니다. 그러나 소극적인 면에서는 차이가 있는데 그것은 이방 교회들이 유대에 있는 성도들, 특히 예루살렘 교회에 있는 어떤 성도들이 여전히 유대 종교의 의식들을 심지어 바울이 마지막으로 예루살렘을 방문할 때까지 실행하고 있는 동안에도 율법을 지키는 것에 대하여 아무것도 알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교회들 가운데 있었던 실체의 구분이었습니다. 당신은 이런 종류의 구분을 지키기 원합니까? 예루살렘에 있는 성도들은 심지어 바울로 하여금 유대교의 종교적인 방법으로 결례를 위한 비용을 부담하도록 종용했지만 하나님은 이것에 동의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교회들 사이에는 구분이 있었지만 오직 소극적인 면에서일 뿐입니다. 우리는 소극적인 차이점을 지켜야 합니까? 아니면 적극적인 하나를 지켜야 합니까? 모든 교회들은 동일해야 합니다. 우리는 한 성경을 가지고 있으며 한 하나님을 믿고 있으며 우리의 구주로서 동일한 한 예수 그리스도를 갖고 있으며 우리는 모두 하나님을 표현하기 위하여 우리의 생명이신 그분을 누립니다. 달라야 할 이유가 없습니다. 만일 우리가 여전히 다른 것을 유지하려 한다면 그것은 우리가 소극적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성막 안에 있는 모든 48개의 널판들은 동일한 금의 영광을 표현했으며 새 예루살렘의 온 벽은 벽옥의 모습을 가질 것입니다. 오늘날 모든 교회들이 적극적으로 동일하다는 것이 우리는 얼마나 기쁜지. 우리는 교회들이 달라야 한다는 전통적인 관념을 버려야 합니다. 모든 교회들은 같아야 합니다.